이 제목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입니다. 온 땅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갈수 있는 어떤 미래가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동시에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보면 우리의 선택이 영적이어야 된다, 발라야 된다,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 전에 보면 가나안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일행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덕택에 손해보는 것 하나 없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록대로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은 더욱 주님 앞에 신실해야 할 것을 아마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대로 처음 장막을 쳤던 곳,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드렸던 그 장소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안다면 그 떨어진 곳에서 다시 회복하는 원리도 여기에 있다고 믿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작 부분은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감격을 아브라함은 이 애굽을 거치고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모두가 혹시 연약해지고 또 마음이 낙심되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다시 처음 시작한 곳에서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또 같은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베델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참으로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손자 되나요? 그죠? 야곱. 야곱도 역시 이 베델에서 위기와 절망을 외갓집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후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제사의 사람이었으므로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만은 또 역으로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보다는 거부가 되게 해서 올라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등 안 해도 괜찮은가 보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은혜의 역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 비록 잘못됐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오히려 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힘겨울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 또는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또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을 부르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제사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불러 삶을 의탁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자세를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언제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선택, 수능 시험을 선택하고 또 대학을 선택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이 선택의 계속의 선상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선택이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어떤 조건에서든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첫째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범사를 선택하고 취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 중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도 지금 롯에게 아브라함이 선언한 것처럼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너는 요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갈 곳을 선택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잘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 잘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다른 선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모든 선택 속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먼저 말씀을 보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눠짐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너무 몸이 비대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건강도 몸을 너무 불리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게 되고 다른 질병이 연쇄적으로 생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살도 좀 나눠줘야 돼요. 띄어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섭취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결국 뭡니까? 내가 적게 먹게 되고 내가 조절하게 되고 그것은 나눠짐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없어서 못 먹는 때보다도 요즘은 너무 먹어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망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가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신앙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커지다 보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까지 되면 역시 지역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데까지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니까 롯을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일행이라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라든가 또는 가족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다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일행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생명을 향해 가는 일행들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일행이 아닙니다. 어떤 일행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피를 나눈 조카로서의 롯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런 일행 정도가 아니라 친족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롯을 표현한 것보다 우리는 더 가까운 관계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일행으로 내가 가는 인생의 일행 그게 아니라 동반자로서 좀 더 가까운 그리고 친척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돼야 되겠죠. 롯이 그러니까 일행이라고 쓴 것 보면은 아브라함과 어떤 다른 운명이 될 것에 대한 예시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언제나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 그랬습니다. 좁아서 다퉜다. 좁아서 다투지 않을 정도면 그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겁니까? 많은 결국 이런 데는 많은 것, 복된 것이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있고 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물질이 많이 남겨두고 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면 좋겠는데 언제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복이 되질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되는 그런 예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필요 이상으로 커지거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재산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더 결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 하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일행에는 결국 함께 사는 그 범주에는 이방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족끼리 동족끼리 다투는 것이 덕스럽지 못했을 거다.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어떻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저들은 보지 않는 듯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그런 입장에서 역시 아브라함의 그 자세,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서로가 고달파하고 힘겨워하는 것보다는 나눠지자. 그런 어떤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지만은 그 복이 결국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자선의 선택으로 이런 것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됐건 또는 어떤 다른 것이 됐을지라도 그것을 나눔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으로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8절 9절인데요. 자신의 특권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배웁니다. 사실 자신이 가진 것을 어려움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특권, 권리조차도 그렇죠. 또는 명예조차도 그렇죠. 또 어쩌면 간악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인간의 명예심이라든가 이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유익의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요즘도 뭐 한 50년 된 가수가 뭐 200억을 사회에 기부를 했다 해가지고 그게 인터넷상에서나 방송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만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자라야 사실은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권면에 순종한다면 그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는 말인데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다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살 길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자기의 특권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두 사람 모두에게 선택의 기회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또 롯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다투는 관계에서는 안 되는 거죠. 결코. 이것은 가족이라고 할 때 육신의 가족도 되지만 영적인 가족도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 창세기 기자가 일행이라고 그랬지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친척이라고 하면서 친족이라 하면서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으로서 다투는 관계는 옳지 않습니다. 그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 아닙니다. 깨어지게 됩니다. 1세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처음 탄생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더해졌다. 가족의 일원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됐습니까? 그 가족들에게다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면모를 갖지 못하고 서로 가족의 끈끈한 피의 흐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가족인가 또 가족 관계로서의 회복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야 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선택의 기회는 앞에도 있다고 그랬죠.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랬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쁨의 부탁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게 될 때 롯은 그래도 함께 했던 제사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한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것은 적어도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양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분명히 여기까지 거부가 되게 해서 온 사람도 아브라함이 주체고 또 함께 이 시족사회에서 어찌 보면 다른 시족사회로부터 족장들로부터 위기와 죽음을 당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지금까지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런 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롯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지키심을 바라고 또 복주심을 바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믿음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롯에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득권 싸움을 하죠. 그래서 남편이 가장이냐 아내가 가장이냐 또 그게 뭐예요? 경제권에 의해서 기싸움을 한다고요. 절대로 가정에서 기싸움을 하는 것은 그 가정에 복이 안 됩니다. 기싸움보다는 양보하는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가정이라면 또 그래야 될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서로 기싸움만 하고 있다면 거기서 자라는 자녀들도 역시 같은 어떤 모습을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인 교회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도 기싸움보다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짐짓 잘못 선택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평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언제나 순간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요즘 그 상당히 인기가 있는 커피 브랜드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어요. 글로벌 기업이죠. 그 기업이. 근데 사실 그 글로벌 기업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더 커졌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라고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커피의 브랜드가 뭡니까? 맛의 선택자. 맛을 아는 자가 선택한다. 아주 자존심을 갖다가 완전히 부추기는 거죠. 테이스터스 초이스라고 하는 것은 맛을 아는 자가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커피를 선택을 하는 걸 봅니다. 결국 맛의 선택자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선택은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 하는데 차이가 있고 이런 입장에서 신앙의 사람의 선택은 두 모습을 가지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쪽이냐 아니면 롯 쪽이냐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의 안목은 언제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데 여태까지 말씀 몰라도 지금부터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눈에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귀에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어떻습니까? LCD 또 LED 뭐 OLED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눈이 나빠집니다. 눈이 나빠져요. 거기서 보고 웃고 즐기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눈을 망칩니다. 또 요즘 사람들 귀가 다 나빠집니다. 왜요? 전부 이어폰을 끼고 개인적으로 휴대기기를 사용하고 거기서 MP3 음악을 듣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귀가 점점 약해져요. 큰 소리를 내야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장을 한다면 귀 속에 넣는 이어폰보다도 여기에 걸치는 헤드폰이 낫습니다. 모양은 좀 그렇겠지만은 귀에는 훨씬 좋아요. 귀에 넣는 이어폰은 확실히 청각에 영향을 줍니다. 안 좋습니다. 근데 결국 좋은 것들 듣자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청각을 망치고 있고 좋은 것 보는 눈이 여러분들의 눈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병폐와 비슷한 것이 이것입니다. 스스로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겁니까? 육신적인 자기 어떤 위치에 대한 확인 이런 것이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건 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신앙의 사람들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바라고 우리가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양보하는 그런 선택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선택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어요. 떠나긴 했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롯이 눈으로 볼 때 첫째는 뭐예요?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1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은 뭡니까? 물이거든요. 농사를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근데 물이 넉넉한 요단, 눈으로 보기에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기가 롯의 눈에 보기에 어느 정도였다고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으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은 사실은 그 나일강 유역에 있는 아주 기름진 평야를 비교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세상의 영화와 같은 것을 애굽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나 어떤 범주 속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약속에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게 이런 선택을 보류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뭡니까? 이 땅이 척박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자자손손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복된 기업에 터전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 때문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오늘 12절 하반절에 그러고 있잖아요. 비록 사람 눈에 보기에는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면 복된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선택이고 기준이에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내가 머무는 게 뭐예요? 복된 삶을 이어가는 비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러나 롯은 결국 눈에 보이는데 좋은 것을 선택했고 멸망의 사람은 점점 죄악을 향해 다가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배웁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3절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죄의 풍덩 자신을 던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있지만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우비에 옷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점점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다가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잃게 되는 원인이고 또 인생을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씀이 롯의 선택의 비극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롯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돔으로 싹 들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점점 그 죄악의 소굴로 거부감을 버리면서 이뤄져서 들어가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꼭 같을 수 있는 비극적인 모습이라는 것. 특히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이 시기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선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기득권의 선택이 세상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 속에서 늘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선택이 미래의 여러분들의 후손들과 신앙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회자될 것입니다. 일단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또 이런 선택만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고칠 수 없는 질병조차도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불리하게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 어쩌면 도전의 기회이면서도 우리에게 위험에 노출된 사실들도 경고로 주는 겁니다.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그 주님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로 오셨던 그 주님의 선택을 본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한 이치가 됩니다. 우리의 처신, 직업의 선택,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한 선택이 된다면 그 선택은 여러분의 미래에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선택이 될 것이고 결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장에 가면 창세기 14장에서 롯은 그런 선택을 했다가 결국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담대케 하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오히려 롯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있게 될 꽃 같은 이미 미리 보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힘겨운 시대에 삽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 앞에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베스트 초이스라는 거죠. 최고의 선택. 그런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감격하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바른 선택 아브라함처럼 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